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과 자살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오전 발표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를 겨냥해 다섯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서부 지역에 초점을 맞춰 여러 방향으로 12개의 자살 드론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미사일 두 발과 드론 11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 지역 주지사는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3명이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민가 몇 곳이 미사일 파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과 공습으로 주택 건물 여러 채와 기관시설이 파손되고 여성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현지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RQ-4B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에 의해 차단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국경으로 접근하는 해당 무인 정찰기를 러시아군 방공망이 탐지했다며 수호이 27 전투기 한 대가 긴급 발진해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국가 에콰도르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사업가 출신 30대 다니엘 노보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민주행동 소속 노보아 후보는 이날 대선 결선 투표에서 52%가 넘는 득표율로 48%를 얻은 시민혁명운동 소속 루이사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노보아 당선인은 선거 결과가 발표된 뒤 지지자들에게 내일 우리는 새로운 에콰도르를 위해 일을 시작할 것이며 폭력과 부패, 증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의 재건을 위한 일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5살인 노보아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어려워지면서 국민 수천 명의 이주민화를 초래했던 경제를 바로잡고 살인, 강도, 교도소내 폭동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범죄에 대처하는 등의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탄핵 위기를 맞은 기에르모 라소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결정된 데 따라 실시됐으며 노보아 당선인은 라소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2025년 5월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적어도 1,300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숨지고 3,227명이 다쳤다고 밝혔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적어도 2,7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숨지고 9,70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접경에는 가자지구 진입을 위해 이스라엘군 탱크와 병력들이 집결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어제 현지에 집결한 병력들에게 지금 우리의 책임은 가자지구에 진입해 하마스가 준비, 행동, 계획, 실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마스 관련 장소와 지휘관, 대원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기관시설들을 파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250여 개의 군사 목표물에 공습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마스 남부지역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동 지역 국가들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요르단과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을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며칠간 다른 파트너들과 만나 논의한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동맹인 이스라엘 및 친구들과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가자지구내 미국인들과 그 가족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집트를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와 이집트 간의 유일한 통로인 라파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규모로 이집트에 진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근 라파를 통한 이동 경로를 차단해왔습니다. 한편 하마스 당국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라파 국경의 개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항구에서 계속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한국을 방문해 끔찍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의 탈북민 대거 북송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 13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는 아침부터 함경 북부와 황해도는 오후나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0도, 청진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받으려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12일에는 러시아 선적 앙가라후가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 향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고 이달 1일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티오레츠크의 탄약고에 도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달 7일부터 1일 사이에 러시아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서 군수물자가 담긴 컨테이너를 러시아 동부 두나이 지역으로 옮겼고 여기에서 컨테이너는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떨어진 러시아 동남부 티오레츠크의 탄약고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며 러시아의 불법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데 사용될 군사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을 규탄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추가 무기 선적에 대해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e use to attack Ukrainian cities.
조정관은 또 러시아가 이 같은 군사 장비 제공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lso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Russian assistance to the DPRK. In return for support, we assess.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또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기타 물자 및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이러한 물자를 제공할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는 러시아로부터 인도한 초기 물량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 간 기술 이전을 포함한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 3월과 7월, 8월, 9월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개인과 단체를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기존 제재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impose new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re seeking to enable these arms deal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또한 이러한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하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 거래에 대해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의 자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 제공에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의회 의원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을 여러 차례 폭로하며 강한 우려와 함께 관련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할 무기 획득을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는 새 증거가 있다고 밝히면서 슬로바키아인 무기상 아쇼트 무크리티체프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도 같은 날 무크리티체프를 러시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북러 무기 거래 지적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서도 최근 북러 간 정상회담에 대해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도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브로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답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중에 북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당시 자신의 평양 방문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통해 북러 간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항구에서 계속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VOA는 이 지점에서 대형 선박을 발견해 보도했는데 북러 간의 무기 거래 초기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110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나진항의 부두 3개 중 북한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부두에 정박한 이 선박 바로 앞에는 무언가를 선적하는 듯 대형 크레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은 지난 13일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나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공개한 촬영 시점에서 약 한 달 뒤인 지난 12일자 위성사진에서도 선박의 활발한 움직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곳에 처음 대형 선박이 정박한 건 지난 8월 26일입니다. 이날 같은 지점에서 길이 120m 선박이 발견됐는데 당시 비어있는 이 선박이 찍힌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최근 몇 년간 길이 100m 선박이 이 부두에서 포착된 경우가 없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선박이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백악관이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하면서 이때도 무기 선적 작업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됩니다. 8월 26일자 위성사진에선 선박 바로 앞에 놓인 컨테이너 더미도 확인됩니다. 이곳에서 컨테이너가 포착된 건 이날이 처음이고 이에 따라 무기 거래와 관련된 움직임이 8월 26일을 전후한 시점 처음 시작됐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후 위성사진에는 이 일대 컨테이너 더미의 크기와 모양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또 8월 26일부터 10월 14일 사이 이곳에 정박한 길이 100m 이상의 선박은 4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짙은 구름이 낀 날이 약 12일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선박이 드나들었을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선박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간 이 부두에 머물며 바로 앞에 놓인 컨테이너를 선적했습니다. 종합하면 지난 약 40일 동안 이 부두에선 최소 대형 선박 4척이 드나들고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옮겨지는 장면이 관측된 것입니다. 물론 이를 모두 무기거래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북러 간 만남을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엔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거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이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정황과 관련해 전 세계를 속여온 북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병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와 무기 거래에 대해 부인해왔으나 관련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공개한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과 관련해 북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정황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제한되나 컨테이너 적재량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의 양으로 수십만 발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으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이전 노력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존 켈리 공사 참사관은 13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공격적인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북한에서 무기를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eanwhile, Russia is procuring weapons from the DPRK and drones from Iran.
켈리 공사 참사관은 이는 안보리가 논의해야 할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 영내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싱크탱크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서 10월 5일 촬영된 철도 차량 73량 사진을 언급했습니다. 켈리 공사 참사관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화물 열차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품을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 이전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a remi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all member states from procuring arms or
켈리 공사 참사관은 미국은 북한이나 이란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군사 장비를 구하려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노력을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remain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미츠코 차석대사는 또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전술적 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의 퍼거스 에커슬리 정치조정관은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등 극한 제재를 받는 국가에 무기 조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why Russia is relying on heavily sanctioned states such as Iran and DPRK.
북한은 자국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찾고 있는데 이는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무기 거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이란에서 무기를 취득해 불법적인 침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규모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군사 장비와 기술을 테스트하는 시험장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끔찍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드러내고 구체적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박진 장관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열정적으로 일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면담에서도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끌어낸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상원 인준 절차를 완료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 13일 취임 선서를 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터너 특사의 활동 개시로 지난 2017년 1월 전임 로버트 킹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지속됐던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박 장관은 면담에서 6년여간의 공백 끝에 임명된 것은 매우 중요한 한 걸음으로 한미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터너 특사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하며 비도덕적이라며 북한이 헛된 핵 보유의 꿈을 버리고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의 취임으로 미한 두 나라는 각각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외교관을 두고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7월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대사가 임명돼 활동 중입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입니다.
양국 모두 지금 북한인권대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가 있고 또 국제연대를 통해서 북한인권을 압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또 한국 모두 앞으로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박진 장관은 또 면담에서 중국에 수감됐던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광범위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탈북민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중국 측에게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장관과 터너 특사는 한국이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함에 따라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행사에 참석해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북한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이런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한국 측 이신화 대사와 함께 참석한다며 강제 북송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굉장히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유엔 난민 의정서, 협정서에 적힌 대로 박해가 우려되는 난민의 경우엔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행사 직후 취재진들을 만나 중국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길 촉구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인 지난 9일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한국 내 대북단체들의 주장과 관련해 중국 측과 소통했는지 묻자 미국 정부는 지난주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중국과 이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탈북민 강제송환 주장을 처음 제기한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남북한 간 대치 국면에서 탈북 난민 문제 해결에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미안 협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상 또 중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또 미국이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서 당면한 우리 탈북 난민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9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인 터너 특사는 17일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방한 기간 중 시민사회단체와 탈북민 등을 만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앞서 터너 특사가 지난 13일 취임선서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가 활동을 재개한 건 6년 9개월 만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13일 줄리 터너 신임 북한인권 특사가 취임선서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보도자료에서 국무부는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가 13일 취임선서를 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터너 대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특사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터너 특사는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탈북민과 언론인 등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특사로서의 우선순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이산가족 상봉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터너 특사가 이날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중단됐던 북한인권 특사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북한인권 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치 초대 북한인권 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이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새 특사로 지명했지만 상원 인준을 거쳐 공식 활동을 시작한 데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터너 당시 지명자는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공개회의를 재개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유린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터너 지명자는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해외로 보내져 강제노동 대상이 됐고 학교 어린이들은 대량으로 동원되며 식량 배급 정책은 군대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하게 한다며 북한 주민들은 이 같은 학대 정책 아래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전체 회의에서 터너 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고 상원은 지난 7월 27일 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호명 투표로 가결했습니다. 도예의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의 탈북민 대거 북송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3일 최근 중국이 다수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소식에 관한 BOE의 서면 논평 요청에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유엔 안팎의 여러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 국제 인권 의무를 존중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 정의연대와 갈렙선교회 등 여러 대북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VOA에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국내 수감시설에 장기간 억류하던 탈북민 400명에서 600명을 여러 접경도시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자국 내 북한 주민 다수를 북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중국의 소위 탈북자란 존재는 없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에 대해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태도로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은 13일 BOA에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하원 의원들에게 안보리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알턴 의원은 전날인 12일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X에 한국에 정착하길 원했던 탈북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 의원들이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에게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VOA는 영국 외무부에 서면으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VOA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살몬 보고관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76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상황 정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이례적인 국경 봉쇄 장기화 등으로 악화한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또 탈북민 상황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78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VOA가 13일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올해 8월 26일 북한이 지난 2020년 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폐쇄했던 국경의 부분적 개방 조치를 취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개방을 계기로 생명을 구하는 제한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인도적 지원 제공을 할 수 없었던 유엔 기관의 긴급 복귀를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 의해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임박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70% 이상이 여성인 북한 출신 탈북민 가운데 약 2천여 명이 불법 이주민으로 분류돼 중국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과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등 유엔 관련 기구가 지난 7월 18일 중국에 공동서한을 보내 해명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및 송환, 인도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칙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중국이 지난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셀먼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 특히 많은 탈북민들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강제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중국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강제 북송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BOA의 관련 질의에 해당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고문과 자의적 구금, 강제 낙태, 다른 성 관련 범죄, 직결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모든 나라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농르 풀망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왕원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이 이번 주 강제 북송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민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살몬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한해 북한이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군의 자원 배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선군 정책을 따르는 북한의 이 같은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북한 인권이 왜 열악한지를 설명해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 9월 핵무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메시지는 북한이 한반도 분쟁 상황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에 이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 동안 북한의 내부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거나 외국 언론을 접하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폐쇄 기간 동안 더욱 강화됐으며 특히 한국의 유행가와 영상 등을 유포하고 감상할 시에는 최대 사형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정부의 예방과 제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유엔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위원회에 제출한 해명을 통해 북한에서 인신매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는 한국 당국의 책동 아래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한 납치와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성매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오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및 억류자의 송환, 유해 송환, 탈북민 보호, 강제 송환된 탈북민의 처우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매년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활동을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지난해 10월 유엔에 첫 북한 인권 보고서를 냈고 이번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앞서 북한 인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살몬 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17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장철호 명의의 글을 통해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는 미국과 서방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공간과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나라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켈레 펠링슬리 유엔인권이사회주재 미국 부대표는 12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 북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벨링슬리 부대표는 모든 사람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언급하고 관련 선언 75주년을 기념하면서 해당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 당국이 검열과 억압을 통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이동과 거주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에선 인터넷 접속이 극도로 제한되고 평화적인 집회, 결사 자유가 실질적으로 차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적에 정치적 음모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북한은 앞으로 60일 안에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이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12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에 전달한 문건이 표시된 화면 캡처본을 증거문서로 첨부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한글로 법적 고지라는 제목 아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고소 사실과 함께 60일 이내 소장에 대한 답변을 송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문건은 답변이 없을 경우 벌석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문건을 자신의 X에 올린 뒤 이 게시물에 우리 민족끼리 계정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북한 측이 해당 내용을 보도록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이 고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이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 아비브 로드 공항 군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에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북한 외교당국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 소장을 송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우편물마저도 반송되자 피해자 측은 법원으로부터 X를 통한 고지 방식을 허가받은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모든 소장 송달 방법이 실패했고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고는 피고에게 공표를 통한 송달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선 공표 방식의 송달은 의심의 여지 없이 허용된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의 소송 내용이 사실상 고지되면서 이제는 북한의 대응 여부가 소송의 향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만약 북한이 60일 이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재판부는 궐석 판결을 통해 북한에 배상 책임을 명령합니다. 또 X를 통해 북한의 피소 사실이 공식 전달된 만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미국인들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시와 납북 사망자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은 지난 2020년 미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장은 아직 북한 측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6명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1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는데 역시 소장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9월에 공개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은 기형적인 형태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잠수함이 머자나 한국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8일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에서 열린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앞으로는 수중에서 적대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게 됐다며 핵 잠수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일부의 기존 잠수함들이 핵잠수함화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더 큰 박차를 가요.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김군옥함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최초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submarine that seems to be able to launch a nuclear...
눈길을 끈 것은 잠수함의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잠수함 항교탑 뒷부분을 크게 만들어 대형 발사관 4개, 소형 발사관 6개 등 총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설치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서울안보포럼의 정경훈 연구기획실장은 대형 발사관 직경은 1.4m, 소형 발사관은 70cm로 추정된다며 KN-23 미사일을 개량한 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전략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큰 것은 이렇게 그 덮개 직경을 보니까 1.4m 이하 정도 될 것 같아요. KN-23을 이렇게 개량한 게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뒤에 6개의 그 뚜껑 직경을 보면 한 70cm 정도 될까 생각되는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그걸 실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화성 11형이라고 부르는 KN-23 미사일을 개량한 소형 SLBM은 북한이 2021년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600km입니다. 한국 전역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전략 순항미사일도 북한이 올 3월 12일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1,500km에서 2,000km로 한국과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반면 북한이 그동안 잠수함용으로 개발해온 북극성 미사일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 해군에서 손원일급 잠수함 함장을 지낸 잠수함 연구소 최일 소장은 북한이 중형 잠수함으로는 대형 북극성 미사일을 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SLBM을 한번 그 심포급에서 쏘아보니까 얘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수준을 가지고는 선체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형화를 해서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서
특이한 것은 또 있습니다. 김군옥함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겁니다. 로미오급 잠수함 가운데를 잘라 수직 발사관 10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85m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의 직경은 그대로여서 잠수함의 길이와 직경의 비율인 장폭비가 12.7:1 정도 됩니다. 통상적인 잠수함 장폭비는 10:1 정도입니다. 장폭비가 이렇게 크면 수중에서 기동성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이 만든 긴군옥 잠수함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잠수함 공개 후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의 잠수함을 혹평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을 역임한 브래들리 마틴 랜디 연구소 수석 정책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새 핵잠수함이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인 워존은 북한의 잠수함이 기괴하게 생겼다는 뜻에서 프랑켄 서브, 즉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그 군사적 잠재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유치와 핵무기 저장고, 핵시설 등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핵과 미사일 소재지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미국과 한국은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로 이를 삽시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사정이 다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긴군옥 잠수함을 동해 바닷속에 숨겨둘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일단 잠수하면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정경훈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그렇게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이렇게 발사할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진수식에서 밝힌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갖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모두 핵탑재가 가능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9월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기거래와 함께 인공위성과 핵잠수함 기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9월 16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둘러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는 그동안 핵잠수함 기술을 외국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러시아의 특성상 자국의 기술을 뭐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잠수함 연구소 최일 소장은 러시아가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해도 북한의 산업 수준으로는 핵잠수함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술을 준다고 해서 현재 뭐 신형 잠수함을 만들 수 있고 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북한의 산업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신형 잠수함 건조가 힘들 거예요.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전술핵 공격 잠수함으로 개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캥거스 국장은 북한이 몇 척의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추가로 만들면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항구에 있는 북한 잠수함이 사라지면 이를 찾아내 감시 추적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Because once they got out to port and we weren't able to find them, say for example, flushed all.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인 핵잠수함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 앞으로 남북 군사력 균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59년 10월 16일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 존 브라운이 웨스트버지니아주 하퍼스페리에 있는 연방정부의 무기고를 공격합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노예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브라운의 이 하퍼스페리 폭동은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1800년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난 존 브라운은 10대 때 잠시 양치는 일을 했는데 당시 자신에게는 친절한 목장 주인이 또래의 흑인 노예에게는 가혹한 매질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브라운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브라운은 버지니아주에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야심을 세우고 1859년 10월 16일 아들을 포함해 22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연방군 무기고를 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소식을 들은 버지니아주 민병대가 노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신속하게 하퍼스페리로 몰려들었고 존 브라운과 그의 추종자들은 포위됩니다. 존 브라운의 아들을 포함해 10명의 추종자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브라운은 체포돼 1859년 12월 2일 평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존 브라운의 행동은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이는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1978년 10월 16일 폴란드 출신의 카롤 유세프 보이티와 추기경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3주 전 갑자기 서거한 교황 바오로 1세의 뒤를 이어 264대 로마 카톨릭 교황에 선출된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58살의 나이에 교황에 즉위하면서 20세기 최연소 교황이 됩니다. 또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성직자로는 455년 만에 선출된 교황이었습니다. 1920년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태어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2살 때 폴란드에 소재한 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 이후 크라코프 신학교와 루블린 대학교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 10월 16일 교황에 선출되기 직전까지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운 교구에서 대주교로 사역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후 26년 6개월간의 재위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종교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